동안이냐 노안이냐를 결정짓는 건?
머리숱?
대한민국 대표 탈모 전문 기업은?
해온수 13만의 탈모닷컴?
탈모닷컴에서 직접 개발한 프로페셔널 탈모 방지 샴푸는?
아, TS 샴푸!
늘어진 두피 모공을 꽉! 단 한 올의 모발까지 꽉! 사용할수록 풍성해지는 나의 모발! 이제 탈모 고민 끝! TS 샴푸!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백년 살고 싶어.
안녕하세요. 실전 건축 팟캐스트 그림 같은 집짓기를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을 구석구석 알아보는 방송
집구석이에요.
겨울이면 행복하네. 멋쟁이로 뿜빌딩 시대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 멋이지만 반딧불 처가집 돈인과 함께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네, 집구석 총정리 특집 방송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힘드네. 곰 도망다니다 오니까
뭔가 되게 근데 리액션이 너무 소울이 없었어, 금방.
리액션 동량.
내가 너무 그동안 구걸했던 게 티가 났던 것 같아. 아무튼 다시 한번 인사를 좀 해주시고.
안녕하세요. 건축그룹 탐의 이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호 강민환입니다.
토리아빠 이용민입니다.
네, 디자인랩 소소의 장서윤입니다.
아직 2015라는 글자가 익숙하지도 않은데, 이번 방송이 2월 달에 올라가요.
벌써 1월이 끝났어.
네, 1월이 끝났어요.
1월이.
시간 진짜 잘 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느새 2년을 하고 있네요, 방송.
네. 2년째. 네.
설도 얼마 안 남았고. 설 때 내려가세요?
아니, 저 안 내려가요.
저도 안 내려갑니다.
좋겠다, 다들.
차표는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가지고 가시나요?
아니요. 차표를 미리 예약한 적이 저는 거의 없어요.
기차표 가서.
아니야, 기차표 한 장쯤은 계속 인터넷 새로 고침하면 떠요. 그게 직전에 뜨거든요. 미리 안 뜨고. 누군가는 취소를 하고 누군가는 갑자기 차를 타고 가게 되거나 하여튼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낚시질로 집에 내려가거든요. 되더라고요. 실패한 적이 없어요.
하긴.
방법이네요.
오독오독 생활정보?
아니야, 그건 너무 많이 알면 안 되는데 사실.
500명이 이상이 듣고 있는데?
벌써 얘기해버렸네. 네, 아무튼 2월에도 설에도 꾸준히 저희는 방송을 할 거고요. 2주마다 한 번씩 저희가 댓글 소개를 하고 있고 1, 2회를 한꺼번에 녹음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오늘은 댓글 소개는 없고요. 네, 2부는 항상 그랬듯이 딱 코너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토리 아빠의 뜬금 질문.
네, 토리 아빠의 뜬금 질문 코너입니다.
네.
네, 이번 주는 특집 방송이라서 좀 반대로 해보려고 해요. 역지사지하는 코너. 그래서 우리가 토리 아빠에게 궁금한 것들을 질문해보자.
오빠?
토리 아빠.
오빠 맞지 뭐.
토리 오빠?
오빠도 맞지.
토리가 오빠는 아니잖아. 토리 아빠 오빠.
아무튼 그래서 질문합시다. 가만두지 말고.
한시도 나선 안 돼.
질문을 합시다. 토리 아빠에게 궁금한 것들. 질문해주세요. 없어요?
없으면 다음 코너로.
내가 뭘 궁금했으면 좋겠어?
토리는 귀여워.
키네틱 아트가 뭔가요? 오토마타 키네틱 아트.
키네틱 아트요? 그 초반에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키네틱이라는 게 이제 움직이는 모든 것을 지칭을 해요. 그래서 움직이는 예술 작품이라고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왜 유명한 도시들에 있는 그 망치치는 사람 같은 거 있죠?
해머링? 맨 맞나?
그것도 이제 키네틱 아트 작품에 속하고요. 왜 그 물레방아? 또 뭐 예술 작품으로 본다고 하면 키네틱 아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다 지칭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토마타라고 하면 인형이 따로 이제 뭔가를 메시지를 주는 역할을 하고 그 밑에 기계 장치들이 있어서 그 인형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인형, 그런 작품으로
그
보시면
인형이
돼요.
인형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형이 있어도 되고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오토마타라는 거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스토리를 갖고 있는 거죠. 그 작품.
그러면 자동 인형극 같은 건가?
네, 자동 인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어에서 마타가 무슨 뜻이에요? 오토는 오토메톤 이런 건가?
그게 약간 그 오토마타가 무슨 뭐 오토메톤 뭐 이런 뭐 라틴어에서 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정확하게 어원에 대해서 그렇게 나와 있는 설명은 자세하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저한테는 어쨌든 좀 생소해서 오토마타나 키네틱 이런 말들이 그 어원 자체의 단어가 약간 좀 궁금하긴 했어요.
키네틱은 예전에 그 누구야? 네덜란드인가요? 그 바닷가에서
테오 얀센이라고 그 키네틱 아트의 거의 대부라고 해야 되나? 지금 그런 분이 있어요. 그 걸어다니는 동물을 표현을 한 거죠. 재활용 파이프나 이런 것들로 해서 혼자 걸어다니고
그거 조그만 거 나온 거 알아요? 조그만 거 파는 거? 인터넷에서? 그래서 요 손바닥보다 좀 큰 거? 그런 걸 팔아요. 사이즈별로 팔아요. 인터넷에서. 그래서 사가지고 조립하면
커야지 맛 아닌가?
그러니까 큰 것도 있고
좀 맛이 아닌가?
큰 것도 있고 조립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막 굴려볼 수
있는 갈 수도 있고요. 인터넷에 뭐 테오 얀센 찾아보시면 되게 많고 그 구조가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예술 작품 하시는 분들도 많고
약간 설치 미술 쪽이라고
그렇죠.
하시나요?
예. 근데 움직이는 게 그 건축에서 그 지붕 뭐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물에 되게 취약하잖아요. 그 자연 외부에 났을 때 되게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움직이는 것도 있고 보통 인터랙티브 아트라고 해가지고 사람이나 움직임에 반응하는 그런 어떤 설치 미술 같은 것들도 키네틱 아트로 분류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냥 뭐 갖다 붙이면 어느 거든지 다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아니, 왜냐면 예술이라는 게 사실 뭐 분류를 정확하게 나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현답이네.
그렇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그렇습니다.
조그맣게 만들어서 애들 장난감 뭐 이런 거
좋죠.
될 수 있겠네요.
이게 요새 제품으로 나온 것도 여러 개가 있고 네, 많아요. 오토마타라고 해서 나온 이제 교재도 많고 그런데 아 뭔가 좀 모자라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교재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단가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종이로 만든 것도 되게 괜찮은 것 같고요.
역으로 제대로 만든 다음에 비싸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제 공예품 쪽으로 가는 거죠. 생활소품이나
그 중간이 뭔가
그게 이제 오르골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음악 나오면서 뭐 발레리네가 돌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오르골도 유럽의 전통적으로 하는 오르골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막 담배도 피는 모습도 있고 정말 뭐 물을 따라서 마시는 것도 있고
신기한 것도
되게 같아요.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키네틱 아트에 포함이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좀
일단 오토마타 쪽으로만 보면 지금 오토마타를 전문적으로 하는 어린이 박물관이 하나 있어요. 근데 꽤 오래돼서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저는 예전에 이제 오토마타가 있는 키네틱 아트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는 롤링볼 박물관에서 잠시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박물관도 있고 오토마타 그쪽 분은 오토메타라고 또 불러요. 약간 지금 발음상의 차이지만 오토메타 박물관도 있고 그리고 요새 젊은 예술가들 중에 이제 키네틱 아트 쪽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저랑 오토마타 같이 공부했던 분들 뭐 이렇게 해서 각자 뭐 개인적으로 뭐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지금 막 이제
뭔가,
관심을 보이고
뭔가
있는
틈새 시장의 냄새가 솔솔 나는데
정말 틈새 시장이고 몇 년 전부터 틈새 시장이긴 한데 이게 확 커지지는 아직 않는
아니야,
것 같아요.
이럴 때 하나가 누가 틈새 시장을 확 공략해서 하나 탁 하면은
재밌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대박 나는 거지.
이 기회를 틈타서 나라돌아 홈페이지 홍보를
나라돌아 홈페이지는 아직
올라와져 있지 않아요?
일단
작품들?
나라돌아.com으로 해서 하나 만들어놨는데 제가 지금까지 했던 그 교육들이나 그 작품들 몇 가지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지금 꾸준히 업데이트는 안 되고 있고
꾸준히
꾸준히 업데이트는 안 되고 있고 제가 지금 잠시 외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안 되고 있다는 거구나. 아무튼 그래도 나라돌아.com
되게 재미있는 분야인 것 같아요.
야, 너 꾸준히 해서 틈새 시장의 냄새가 솟솟 나.
어린이 놀이
이게 그러니까 거. 약간 그 저도 주저주저 하게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 아직 우리나라 인식이 우리나라에서 그런 공예품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좀 외국처럼 활발하지가 않잖아요. DIY 같은 것도
아니야, 만들면 돼.
지금 그 주부들이나 회사원분들이 이제 조금 여유 있으신 분들이 뭐 가구를 만든다거나 뭐 이런 쪽으로만 가고 있는데 지금 약간 좀 추세가 바뀌었죠. 뭐 아이들도 좀 많이 만들고 있고 3D 프린터가 이제 좀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좀 보급이 되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DIY 시장이 조금 많이 커질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는 좀 비전이 있죠. 근데 아니요,
지금
아직까지는
틈새 시장의 냄새가 솔솔 나.
이준호 씨랑 일해볼 생각은 없고요. 재밌는 분야입니다.
뭐 페이스북에 사진 좀 올려주세요.
네,
혹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 동영상 위주로.
그렇죠, 동영상이죠 이건.
토리 아빠에 대해 궁금한 거 또 있나요? 이런 기회 잘 없잖아.
두 분이 하세요. 저는 뭐 제 뭐
젠 뭐.
토리가 도토리잖아요.
네, 도토리입니다.
왜 태명이 도토리였어요?
아이가 생긴 걸 알고 나서부터 태명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 뭐 일반적인 거는 좀 그렇고 막 뭔가 귀여운 게 뭔가 없을까 막 하다가 도토리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짓고 나니까 뭔가 좋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토리니까 왜 도토리가 크면 참나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크면 참나무처럼 큰 사람이 되라 라는 의미가
또 답지 않게 계획적으로 졌는데
또 다르게 또 간단하게 보면 도토리가 우리나라 최초의 비트코인이잖아. 전자화폐.
아 싸이 선풍적인
제 아들을 사이버로 보는 게 싫고요.
돈이란 사이버. 얘기지 돈.
아 돈하고는 좀 멀게 살고 싶은데.
돈 많으면 좋지 뭐.
그쵸 뭐.
늘 우리한테 뜬금없는 질문을 성심성의껏 날려주시는 우리 토리 아빠에게 우리도 질문을 해봤어요. 이렇게 끝내도 될까요? 강 소장님은 궁금한 거 없어요?
이 소장님이랑은 왜 친해요?
좋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한창 방황할 시기에 다들 외롭잖아요. 그때 잘못 사귄 거죠 뭐.
아 외로워서.
안타깝네요.
안타까운 일이죠.
AB형 따위에게 저런 소리 듣고 있습니다.
혈액형 성격을 얘기를 하는 게
쟤는 맞아요. 아, 쟤는
그래?
맞아요.
아 그래? 혈액형 성격에 반발하는 사람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서
많죠. 쟤는 맞는 것 같아요.
전 별로 뭐 그렇게 신경 쓰진 않고 있습니다.
맞죠.
둘이 똑같은 거 핵전심?
내가 봤을 때는
그게
둘이
뭐예요?
둘이 친 거 맞아?
핵전심 몰라요?
핵전심 뭐예요?
개콘에 나오는 핵전심.
괜히 말도 안 되는 자존심.
남자들의 쓸데없는 자존심, 핵전심에 대한 건데.
아, 내가 AB형 게 자존심이야? 왜 그래?
개그 코드도 비슷하고 둘이 친구 맞아. 서로 싫어하는 척 하지만 되게 사랑하고 있어, 둘이 서로.
어? 싫어하지 않는데요? 싫어하진 않아요. 참 좋은 친구고요.
아, 진짜? 네. 정말?
그럼요.
이 소장 얼굴 빨개지고 있어.
좋은 친구죠. 좋은 친구예요.
이 정도면 빨리 마무리하죠.
네. 이번 주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본 토크 들어가겠습니다. 네, 본 토크 들어갈게요. 이번에는 최근에 이야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번 주엔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본 방송 들어가고 두 번째 이야기로 우리가 창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4, 5주 차였는데
두 번째 방송, 창에 대한 이야기.
창에 대해서 그때 얘기했던 것들 중에 우리가 빠뜨리거나 안 했던 이야기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때 뭐 창에 대한 법적인 사항이라든지 기능적인 사항들을 그냥 훅 지나갔던 것 같은데
일조권, 조망권,
일조권, 조망권 뭐 이런 것들 요즘에 특히 개개인이 중요시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법적 분쟁도 많죠. 네, 우리 집 앞마당 쪽에 다른 건물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엄청나게 높게 올라가서 햇빛이 안 든다. 그래서 막 민원을 넣고 소송을 제기하고 뭐 이런 사례들도 꽤 많아요. 뭐 조망권을 침해했다, 뭐 일조권을 침해했다. 근데 조망권은 아마 법적으로
정의가, 네, 되어,
정의가
있지
되어 있지 않아서 그 소송까지 가더라도 뭐 그런 특별한 조치를 받거나 뭐 그런, 네, 거는 못 봤던 것 같고요. 일조권은 법에 명확하게 명시를 해놓고 있어서 일조권을 침해를 받으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구제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죠.
원래 조망권도 뭔가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 예전에는. 근데 막 찾아보니까 조망권은 법정에서 승소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렇죠. 왜냐면 조망이라는 게 그 네. 대지마다 상황이 다 다르니까. 거기서 볼 수 있는 것도.
그리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조망권 침해를 당한 날 있잖아요. 그 당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있대요. 3년 이내인가?
정확히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일조권, 조망권 등에 대한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손해의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며 불법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시할 수 있는 기한도 공소시효가 딱 정해져 있고 왜냐하면 내가 그 이후에는 이미 그 전에
적응했다는 거지.
잘 살고 있었다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그 건물을 취득하기 전에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러면 나는 아무 권한이 없고 막 이런 거거든요. 내가 그 조건을 다 알고 이미 그 집을 매입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망권이 인정되는 사례도 많지는 않지만 재기할 수 있는 시간도 이렇게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딱 봐도 그럴 것 같아요. 조망권은 이제 뭔가 좋은 경치를 볼 수 있었는데 그게 가로막혔다는 뜻인데 그런 경치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지가 그렇게 많지도 않을 뿐더러
특히 서울이나 뭐 이런 그렇죠. 도시에서는
근데 이게 법적으로 정확한 정의가 없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재판에 가고 이런 것들은
그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보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조망권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조망권을 써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없는데 그냥 나는 피해를 받았다 이런
아예 없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받은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거의 이제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판례
그렇죠.
대법원 판례를 따른다.
판례에서는 뭐 원래 그 집에 조망이 되게 좋은 곳이었는데 그 앞 건물이 뭔가 올라가면서 그걸 막았다.
너무
뭐
심하게 막았다.
네,
그래서 조망권이 막혀서
거.
참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지경으로 재산권이 침해당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뭐 이런 것 같아요.
예전 뉴스에 삼성 이건희 회장 집 앞에 롯데인가? 뭐 그분이 집을 지으면서 막 소송하고 이러지 않았나요? 그런 뉴스 봤던 것 같아. 건물 위에 올라간다고.
그래요?
기억 안 나는데.
그래서 약간 분쟁이 좀 있었다 이런 뉴스 봤던 게 살짝 생각이 나는 것 같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2005년 이건희 삼성 회장이 이태원에 집을 지을 때 앞집에 사는 신춘우 농심 회장과 소음과 조망권 문제로 법정 다툼이 있었으나 결국은 합의했었다는 기사를 찾았습니다. 강 소장님, 기억력도 좋네요.
그리고 옛날에 한강변에는 한강 조망권 관련한 게 아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인면적을 제한을 하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한강에 그 세워진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야를 가리거나 이러면 안 돼서 그런 것들이 제한이 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네. 그 한강변에 보면은 그 현대 하이페리온인가?
띄어져 있죠.
가운데 뚫려 있는 거?
예, 그게 인면적의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거는... 뒤에 있는 동도 볼 수 있게 하겠다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계획적인 요소 아니에요?
계획적인 요소를 하기에는 그게 비용이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그쪽 지나다니면서 보면 그 뒤에 그 뭐라지 예전 집들 있잖아요. 그 집들이 다 한강을 보고 있었을 텐데 그 앞에 아파트가 딱 들어섰으니까 많이 좀 피해가 갈 것 같아 그런 상황은.
조망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어쨌든 일상적으로는 거의 없다는 거. 그렇지만 일조권은 아까 이소전 설명하셨듯이 거의 인정이 되죠.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서.
일조권으로 이제 뭐 대지 경계선에서 뛰어야 되는 거리 같은 것들을 이제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 그런 규정 말고 동지를 기준으로 하루 6시간 햇빛을 받을 수 있어야지 일조권이 확보된다라는.
아니요, 6시간 중.
동지
6시간.
겨울 그
6시간 중. 연속해서.
연속해서 2시간 이상이군요.
1주 시간 연속해서 2시간 이상 확보될 경우. 또는 동지일 기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8시간 중에서 1조 시간이 최소 4시간 확보되지 않으면 일조권을 침해를 받는다라는 거죠.
전에 얘기했던 우리 도시형 생활주택 있잖아요.
걔네들은 뭐.
도시형 생활주택은 상업적이 지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조권 사선 제한 이런 적용도 받지 않아서
일조에 관련된 높이 제한들은 주거지역, 지역지구에 보면은 뭐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런 게 있거든요. 주거지역에만 해당되는 거라서 주거지역이 아닌 곳은 이게 해당이 안 돼요. 아무리 주거용도라도.
근데 이게 하나 좀 질문이 있는 게 동지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동지일날 재야 되는 거예요?
동지가 왜냐하면은 태양 고도가 제일 낮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1년에 한 번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측정하려면 1년에 한 번밖에 측정할 수 없는 거예요?
안 충분히 그
계산할 수가
있죠. 계산해볼 수 있을걸요?
태양 고도가 있으니까.
계산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이런 걸 기준으로 만들어놓은 법의 규정이 높이 제한으로 나오는 거예요. 정말 최소한의 규정이라는 얘기죠.
그 최소한의 규정도 지켜지지 않는 곳에 지어지는 주택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거지.
주택 아닌 주택.
그런 거고, 일조권에 대한 얘기들은 그 정도로 하고, 그때 창 얘기한 것들 외에도 좀 특이한 창들도 좀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특히 좀 사람들이 많이 주택에서도 쓰고 싶어 하는 폴딩 도어가 있죠.
그 건축학개론에 나왔던.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주택에서도 발코니 쪽에다가 폴딩 도어를 설치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발코니에다가?
발코니 그 나가는 거기 보네.
안쪽에. 안쪽에. 깜짝 놀랐네.
바깥에
떨어지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네 지금. 아니 바깥쪽에도 난간 설치하면 가능하긴
그렇긴
하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폴딩 도어의 장점은 그 창문이 설치된 면을 다 열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장점이죠.
이게 떠올리기 힘드시면 건축학개론 아까 얘기했지만 그래도 떠올리기 힘드시면
카페 많죠.
요즘 웬만한 카페들 다 폴딩 도어로
자바라처럼. 네.
그쵸, 자바라처럼 열리는 거.
자바라처럼
구체 접히듯이.
아 구체가 낫다.
근데 이게 참 좋긴 한 것 같아요. 열었을 때 공간도 그렇죠. 확 열려 보이고. 네. 네, 이제 좀 단열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좀 많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단열에는 많이 취약하죠. 네,
가격 대비 아마 성능은 좀 많이 떨어져. 이게 싸지가 않거든요. 폴딩 도어 자체가. 그래서 뭐 많이 아시는 창업체 중에서 뭐 이건 창업 이런 데서도 그런 걸 많이 보완해서 나오긴 하는데 가격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비싸죠. 네. 그 폴딩도어 시스템이 원래 일본에서 만들어져서 들어온 건데 그 원래 일본 제품은 굉장히 고가예요. 근데 걔네들은 역시 이런 하드웨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치밀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서 잘 고장이 안 난대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열리다 보니까 무거운 창이 계속 열리다 보니까 하자가 많이 생기죠. 고장도 많이 나고.
그럴 수 있죠. 네.
하자 많이 생길
위아래로
수 있는.
위아래로 잡아줄 수 있는 면 그렇죠. 그게 되게 적으니까.
일본 거는 밑에 레일이 없이 그냥 떠 있는 것들도 있고.
역시. 하드웨어가 좋아야. 그렇죠. 네.
근데 그 하드웨어에 대한 특허를 걔네들이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섣불리 뭐 흉내를 못 낸다고 하더라고요.
떠 있는 폴딩도어 되게 좋은데 진짜 거긴 밑으로 바람이 술.
아, 바람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부터 실내
모야털이라고 문풍지털을 붙여
모야 융으로 돼 있는 거
융 그거를 모야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모야 아니 저희 그 저번에 금속공사 하는데 금속공사 사장님이 모야털이라고 하면서 가져와서 붙여주셨거든.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걔도 좀 있으면 이렇게 굳어가지고 다시 또 바람 들어오잖아.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거 있죠. 네.
그리고 천창은 그때도 얘기를 했었고.
네, 천창이 이제 목조주택에서 쓰이는 천창 중에는 기성제품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어쨌든 좀 기밀성과 다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픽스도, 그러니까 못 여는 것도 있고, 여는 것도 있는데, 경사면의 지붕에 딱 설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완전한 세트로 이렇게 딱 나오는 창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창이랑 지붕이랑 따로 이야기를 해서, 때는 얘기를 못했던 것 같은데 뭐 경사지붕 같은 경우는 돌출창도 있고 그리고 사실 딱 떠올리면 사람들이 로망을 가지고 떠올리는 게 그 다락방의 천창 막 이런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그 기울어진 면에 그냥 창이 딱 생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복합적으로 합쳐서 우리가 다락방 얘기 따로 하고 천창 얘기 따로 했으니까
다락방에 창이 하나 있어주면 좋죠.
네. 돌출창은 경사지붕에서 이렇게 쫙 밖으로
도출창이라고 하는 게 그런 약간 빨간 머리
비둘기
나왔던
그렇죠. 뻐꾸기 시계 그런 창을
튀어나와요. 지붕 같이 달린
그런 창들도 있죠. 그런 창들을 하는 이유는 약간 위쪽에 될 수도 있는데 그 창은 유리는 어쨌든 수직으로 서 있으니까 비교적 좀 안정하고 그런 창들도 있는 것 같아요. 동그란 창도 있고.
동그란 창도 있는데 제가 그때 사무소 다닐 때 동그란 창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때 제가 했던 프로젝트는 아니고 이제 다른 사람이 했던 거였는데 되게 어려웠던 걸로 기억이 나요. 열리게 하는 부분이 되게 어려워가지고 맞아요. 그거를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보고 하다가 그거를 구현은 하긴 했는데 약간 이제 그 선박의 그 동그란 창문 뭐 그런 걸로 해서 열리는 그런 걸로 했던 것 같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할 수 있는데 네. 그거 참 안 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시도를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동그란 창은 대부분 픽스창이죠.
그렇죠. 네, 거의 픽스창으로 해서 열리는 게 훨씬 느낌 좋을 것 같은데.
일본에 있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아. 일본엔 다 있을 것 같아.
독일에도 있을 거야.
독일도 있겠지.
맞아. 있을 것 같아.
아니 우리나라 창업체들도 갖고는 있겠지. 만들 수는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자.
어쨌든 좀 다양하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다. 이런 너무... 얘기를 그냥 예, 가볍게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 그동안 까기만 했어. 우리나라 업체들. 우리가 같이 일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야.
어, 그런 게? 나 이거 공무원들이 들으면 나 허가 넣을 때 깐깐하게 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금 조심하면서 좀 얘기를 하라고.
그때가 그때가 생각하죠 뭐.
그리고 정말 이제 최근에 이야기가 되고 있네요. 5, 6주차에 했던 지붕.
세 번째 방송 지붕 이야기.
지붕.
지붕에 대한 이야기. 근데 평지붕 이야기 할 때 옥상 위에 하중 막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때 이제 삼풍백화점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좀 오래된 얘기고 그때 학생 때 해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났던 거를 뭐 얘기했던 것 같아서 좀 정보를 수정하려고 좀 자세하게 조사를 해왔어요. 삼풍백화점의 구조에서부터 어떤 이유 때문에 붕괴에 이르렀는지 뭐 이런 걸
나는 그것만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기둥이 있고 그다음에 보 없이 슬라브가 걸쳐진 구조여서
네, 무량판 구조 아예 무량판 구조로
그래서,
계산이 됐던 거
그래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그때 막 많이 검증되지 않은 구조였는데 뭐 하중이 좀 세지면서 슬라브가 기둥만 남고 착착착착 밀려 내려왔다.
그렇죠. 네. 근데 그럴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보면은 원래 이제 무량판 구조라는 게 보가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기둥이 그 바닥판을 받치고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펀칭 전단이라고 해가지고 기둥 주변으로 남고 바닥판이 나머지 바닥판이 주저앉을 수가 있거든요. 펀칭되는 것처럼.
그때 네. 그때 무너졌을 때 그 기둥만 네, 쫙 남아 있었잖아요.
무너졌는데 그 이유가 철근도 군데군데 빼먹었고요. 기둥 안에.
기본이야 기본. 네. 기본
일단,
옵션.
일단 기본 옵션. 기본은 철근을 빼먹는 걸로 시작하고요. 원래 4층이었던 설계를 5층으로 시공을 한 다음에 그 5층에다가 그냥 롤러스케이트장을 넣으려고 했대요. 뭐 롤러스케이트라고 했자 장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고 사람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를 대형 음식점으로 바꿨대요. 여기까지만 해도 뭐 그럴 수 있다 치겠는데 그 음식점에 다 온도를 깐 거지.
미친 거지 이거.
네. 온도를 깔으니까 어마어마한 무게가 더 추가된 거잖아요. 거기다가 기둥을 밑에 기둥을 또 제거를 했대. 완공된 다음에.
공간 차지한다고?
공간 차지한다고.
저도 기둥을 뭐 이렇게 없애버렸다는 얘기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은 기둥들도 지름을 줄였대. 25%나. 이게 버틸 수가 없는 건물이었던 거예요.
뭘 믿고 그랬을까?
철근도 뺐지. 위에 증축하면서 무게도 엄청나게 올렸지. 기둥도 뺐지. 기둥 남아있는 기둥의 두께도 줄였지.
지금 이거 찾아온 자료 보니까 내가 또 놀라운 게 처음에는 아파트 옆에 있는 상가.
글린 상가.
그거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되게 작은 별거 아닌
건물이잖아요. 단지 옆에 있는 그냥 상가에 있는 건데.
그 상가를 백화점으로 변경하면서 설계에다가 1층을 하나 더 올려서 시공을 했다. 그래서 시공사는 거부했으나.
교체해가지고 자기 계열사 시공사를 바꿔가지고 시공을 해버렸대요. 여기 보면은 설계도에서는 기둥이 32인치였는데 실제는 23인치라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너무 다이어트를 하셨다.
근데 이거는 또 보니까 그 공사 관계자가 비용을 착복하기 위해서 자재를 줄였기 때문이래요. 이거는 공간 차지 이런 것도 아니고.
저게 굉장히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정말 복합적으로 한 방에 다 몰려서 나타난
그 제일 마지막이 거죠. 그 평지붕 옥상 이야기네요.
하중 얘기인 거죠. 냉각탑이 3대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게 36톤인데 그 냉각탑 3개가 거기에 냉각수까지 채우면은 87톤으로 늘어나는데 이 87톤이 그 이 옥상이 견뎌낼 수 있는 하중의 4배가 넘는 무게였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무너진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었던 거죠 사실은.
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고 이런 게 정말 딱 한 가지 이유로 되진 않는다니까요.
그렇죠.
다 조금 모여가지고 어마어마한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때 생각하면 진짜 무슨 나는 누가 뻥치는 줄 알았어.
진짜 그냥 이렇게 쑥 주저앉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이준 회장?
이준 회장?
그러게 뭐 하고 있을까?
잘 살고 있겠죠.
그냥 잘 살고 있겠지.
그게 문제야.
삼풍백화점 이준 회장은 그 일로 꼴랑 징역 7년 6월형을 복역한 후 출소하여 2003년 지병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되게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고
잘 살고 있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거.
말하는 것도 문제인 건 거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죠. 넘어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니까 작은 일을 해서 뭐 저 정도 사람도 이 정도 하는데 뭐 내가 요 정도 하는 것쯤이야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다
전부 다 그렇지. 난 그래서 요새 막 원전도 너무 무섭고 롯데월드도 너무 무섭고
롯데월드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거긴 좀 무서워해야 될 것 같아요.
전 아마 안 가보지 않을까 싶어요.
나 절대 안 갈 거예요.
뉴스가 지금 뭔가 계속 나올 만한 것들을 막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지금.
그 전에 얘기 들었는데 얼마 전에 막 건물 내부에 진동 막 있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건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많이 느꼈으니까 나온 거고.
근데 그게 위에 공조 시설 때문이었대요. 그 공조 시설 때문이었다는 거는 아예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동패드를 안 깔았단 얘기고.
그 지금 다시 뭐 진동패드 깔고 뭐 어떻게 했다고는 하는데 기본적인 것들이 뭔가 미비하게 뭔가 진행이 되고 있다.
생각보다 많이 가는 많이 곳이 있더라고요. 많다고 하더라고요.
주차장에 보니까 굉장히 많이 크랙이 갔더라고.
어떻게
지어진
될지.
지어진 지 얼마 안 되는데.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게 아니야. 아직 준공도
짓고 있는 중이죠.
공사 중이죠. 지금.
여러모로 우리 걱정이 되네. 이런 문제들은 좀 더 이상 우리가 얘기 안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앞으로 미담을 찾아서 건축 타임라인에 소개하는 시간을 갖죠. 한 두 달 정도는. 영혼을 정화할 겸. 너무 이런 얘기가 많았어.
할 수 있을까? 쉬울까?
찾아봐야죠.
아, 그때 그래서 평지붕에 대한 이야기, 옥상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이런 얘기도 했었고, 경사지붕, 뭐, 다락방, 홈통. 그때 홈통 얘기도 아주 잠깐 하고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도 했었는데, 더 할 얘기들이 있을까요? 이런 얘기들도.
홈통이 어쨌든 경사지붕 하면 이제 끝에다가 그 빗물바지를 하고 이제 홈통으로 연결을 하는데 빗물바지가 노출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낙엽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이게 되면은 막히게 돼서 좀 안 좋을 수 있죠. 물이 제때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못하거나 이렇게 되니까 좀 손이 닿을 수 있는 데는 되도록 청소를 좀 해주시고 아니면은 그 위에 원래는 망 같은 거를 좀 씌워주면은 좋기는 하거든요.
그래요, 낙엽 못 들어가게.
네.
그거 망 안 씌운 거 나중에 그 홈통 자른 걸 봤더니 단면 봤더니 완전 흙이랑 낙엽이 막 덩어리져가지고 물이 하나도 안 내려가고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전에 홈통을 약간 뭐 이렇게 벽을 접어서 안쪽에 숨기거나 뭐 구조체 안에 넣거나 하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더더욱 이렇게 잘라보고 하기가 더 힘들기 때문에
그런
더 세심한
유지 관리가 힘드니까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거죠.
홈통은 그런 그물망을 찌워놓는다고 해도 그 그물망을 통과할 수 있는 것들이 내려가서 어떻게든 막히거든요.
진흙 같은 거
어떻게든 막히거든요.
먼지나 이런 것들이 물을 타고 거기에 있다가 그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진흙처럼 그냥 될 수도 있으니까.
경사지붕만 그런 게 아니라 평지붕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단독주택을 산다는 건 어쨌든 그렇게 늘 뭔가 손이 가는.
그쵸. 이런 것들을 관리해야 되는 게 이제 단독주택인 거죠.
그래서 하여튼 저번에 그 저 주택 한 대의 지붕 관련돼서 뭐 좀 할 게 있어서 그 업체 분을 불렀는데 홈통에 낙엽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되게 당당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건 건축주분이 하셔야 되는 거
그럼.
그렇지.
그럼. 그렇지. 건축주분들이 이제 아파트 살다가 단독주택 가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아가지고.
대부분이죠, 뭐.
네, 그래서 늘 이제 누군가 집을 관리해주는데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자기 집 관리를 하면서 산다는 게 항상 부담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거기에 재미를 붙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 미드 막 이런 거 보면은 아빠들이 쉬는 날 꼭 집에서 집 꽂히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뭐 우리도 단독주택이 많아지고 이러면 좀 달라질 수도.
그렇죠. 경험이 아직 없으니까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고요.
그래서 지붕 얘기는 뭐 이 정도로. 우리 지붕 방송은 잘했었나 봐. 별로 할 게 없네.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니까 걱정되는데.
아니, 그때 지붕 할 때도 왜 지붕 할 때는 질문이 없어요? 라는 얘기도 했었고.
아, 그래. 지붕에 사람들이 큰 관심을 많이 안 들고 있어서.
뭐, 안 보이는 데는 싼 걸로 하고 아스팔트 싱글? 그걸로 한다고 막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지붕은 사실은 어떤 기능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때도 강조했었지만.
그렇죠. 기능하고 이제 디자인도 더 모양을 좌우하는 게 지붕이니까.
맞죠. 디자인의 마무리.
건물 전체의 모양을 좌우하는 거잖아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건축가들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면 아 중요하구나 조금. 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걸까 뭐 이런 생각도 좀 같이 해주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붕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리라 믿어요.
우리 용민 씨도 우리가 잘 가르쳤잖아.
지붕이요?
아니 저 전체적으로
땅이 붕 떠 있는 그거 말하는 건가요?
아 땅이 붕 그때 그 얘기도 했었지.
땅이 붕이죠. 어, 한자.
자 이런 재미없는 개그를 다시 우리가 반복하고 있다니. 빨리 넘어갑시다. 마지막 이야기. 가장 최근의 이야기. 외장재 총론.
외장재.
네 번째 방송. 외장재 이야기.
외장재 총론은 사실 찬찬히 둘러보면 추가할 내용이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우리가 간단히
워낙 많아서.
간단히 얘기하고 넘어가는 총론 방송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얘기했던 것들 중에서 뭔가 추가할 내용이 좀 있을까요?
근데 징크를 설명을 저희가 잘못 드렸던 것 같아요. 아연 도금 강판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징크는 그냥 아연만 들어가 있고요. 아연하고 티타늄하고 구리를 넣어서 만든 합금입니다.
그래서 비싼 것만 들어가서 비싸.
그렇죠.
그때 막 리얼 징크는 징크가 아니다.
그렇죠. 리얼 징크는 이제 보통 칼라강판을 얘기하는 거.
징크 앞에 뭐 붙어 있으면 일단 징크가 아니에요. 대체로.
그 제가 그때 이전 방송에서 이렇게 철 이런 재질로 된 건물들을 많이 못 봤다고 그랬는데 다니다 보니까 아 저거였구나라고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고. 그냥 뭐 이렇게 되게 가볍게 보이는 그렇죠. 그런 것들 얇은 철판 같은 걸로 싹 다 쌓여 있더라고요.
웬만하면 알루미늄이죠. 그런 것들은.
방송 후에 복습하고 다시 오늘 얘기를 해주셨어. 이런 자세가 아주 좋다는 거지.
몰라서 안 보이는 것 뿐이지 알면은 뭐. 네, 보일 거예요. 워낙 많으니까.
진짜 한 자리에 서서 이렇게 삥 둘러보면 아, 벽돌도 있고 뭐, 그렇죠. 뭐 타일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서울이나 이런 도시에서는 특히나
예 네, 많은 네, 것 같아요.
찾기 쉽죠.
신도시 가시면 엄청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신도시 가면 건물 하나에서도 다 찾을 수 있어요.
네, 건물 하나에서도
복합적으로
한 네 개 다섯 개를 쓰는 네. 4층 3층 되는 그런 건물에다가
우리가 같이 가서 한번 보고 기겁을 했거든요. 네. 신도시에 그 뭐지 1층에 주로 상가 들어가고
2, 3, 4층
4층에 원룸이랑 뭐 주택 뭐
4층, 5층 것들. 정도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1단의
저층
지대지 딱 정해놓거든요. 네. 거기는 이제 가면은 다 그 정도 규모의 건물들이 비슷한 크기의 땅에 쫙 지어져요. 네.
그 너 전에 살던 곡반 정도 같은데
그런데 가면 이제 굉장히 다양한 재료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다양하다는 게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한 재료들을 쓰는데 한 건물에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재료를 많이 써요.
마치 디자인한 것처럼.
가서 봤던 것 중에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게 벽돌 사장님이신 것 같은 건축분이었던 것 같은데 1층부터 4층까지 층마다 다른 벽돌을 쓰셨어요.
그 중간중간에 금속도 있지 않았어요?
뭐 기억이 안 나요.
아, 다 색깔이 다른 벽돌이 아니라?
색깔도 다르고 표면의 느낌도 다른 좀 다르고 쌓는 방법도 조금 다르게 맞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벽돌 전시장.
벽돌 마니아?
같이.
벽돌 마니아일 수 있지.
벽돌 아니, 업체에서 지어놓은 걸 수도 있어.
그런 거야 뭐 그럴 수 있는데 그 재료를 굉장히 많이 쓰는 게 이건 확신할 순 없지만 어떤 시공사에서 다양한 재료를 그렇게 작은 건물에다 쓰면은 재료 로스가 되게 많이 생기잖아요. 그
뭔가 많이 한 것처럼 보여주는 효과도 있고
그러면서 아마 돈을 좀 시공비를 조금 더 챙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디자인 자체도 이렇게 막 설계비가 그 동네 설계비 시세가 굉장히 작더라고요. 그래서 예,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디자인을 할 수가 없는 설계비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허가방이나 그걸 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 비슷한 스타일의 디자인을 한 것처럼 보이는
그게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새로 만들어진 도시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기존의 어떤 우리가 구시가지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어떤 골목의 느낌이나 거리의 느낌 같은 것들을 너무 다양한 재료에 너무 다양한 형태로 그게 이제 딱 일단의 구역이 딱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런 것들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되게 혼란스럽고
정신이 하나도
정신이 좀 없고 그 골목이나 길이나 이런 데는 사이즈가 크지가 않잖아요. 또 그런 데가 근데 그런 정도의 규모의 스케일 길인데 양쪽으로 너무 다른 집들이
건물 하나당 재료가 한 6개, 7개씩 네,
6개,
붙어있어요.
이렇게 쫙 사실 재료를 그렇게 많이 쓰는 게 재료가 재질도 다르고 성질도 다르기 때문에 그 접합부에서 하자가 분명히 생길 거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조금 더 단정한 건물들로 인해서 거리가 이렇게 이웃집과 더 좀 이렇게 조화롭고 좀 그런 분위기였으면 좋겠다 생각이
얘기하면,
들었어요.
네. 달리 얘기하면 우리 취향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걸 보고 기겁하는 게.
저희 취향일 수도 있는데 그냥 어쨌든 건축 뭘 하는 사람이고 뭐 건축가이고 이걸 떠나서 그걸 갔을 때 일단 이렇게 막 마음이 좀
좋아 보이진 않으니까
마음이 좀 이렇게
우리는 다 싫어했잖아요. 네,
좋지 않더라고요.
지구단위계획에 있는 거라니까요. 외장재를 세 가지 이상 써라.
아니, 거 경사지붕 뭐 이런 것만 좀 있고.
외장재에 뭐 톤이나 이런 것만 너무 튀지 않게 해라 이런 수준인데
좀 아쉬움이 있죠.
그러니까 건물 하나하나에 큰지 큼직하게 한 가지 재료 정도만 해서 거리가 좀 기축 형성이 되면은 계속 그 거리에 대한 그 분위기가 조성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건물 하나에 재료가 한 뭐 나무 썩 여긴 나무 조금 옆에는 뭐 요만한 면으로 만들어서 뭐 금속 그 밑에는 뭐 돌 제꼭대기는 벽돌 뭐 이렇게 해버리면은 누더기 같은 느낌이
모든 선들도 그렇죠. 딱히 이유가 없어 보이고 디자인이 되거나 신중하게 그은 선처럼 보이지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느 신도시를 떠나서 그런 용도의 그 일단의 구역들은 이미지가 다 똑같아요. 여기가 뭐 분당이든 여기가 동탄이든
광명 뭐 판교 다 똑같지.
길의 이미지가 너무 똑같으니까
좀 특이한 재료로는 그 플라스틱 또 외장 재료로 써요. FRP라고 보통 많이
아 FRP.
네 건물 옥상에 있는 물 탱크가 네. FRP잖아요. 보통 네. 그건 성형하는 건데 그거를 외장재로 굴곡지어서 막 성형을 하기가 쉬우니까 그렇게 좀 독특한 모양을 낼 때 FRP도 이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섬유 강화 플라스틱이네.
그렇죠.
네.
이게 놀이공원 가면 그 캐릭터 동상들 있잖아요. 네. 그거 FRP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
찍어서 누르는
아,
거잖아요.
거예요?
네. 근데 이거 좀 유리섬유 들어가고 그래서 좀 몸에 안 좋다고 얘기 나왔던 것
외장재로 쓰이는 거죠.
외장재는 좀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성형을 통해서 뭔가 요상한 그 모양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약간 이게 비슷한 걸 수도 있는데 제가 그 사례 같은 거 찾다가 어떤 주택을 하나 봤는데 그 지붕이 이제 박공으로 돼 있고 아주 간단한 그런 형태예요. 딱 집 모양 형태인데 전부 다 이렇게 되게 진한 남색으로 돼 있어요. 네. 지붕이랑 벽면이랑. 근데 그게 너무나 이렇게 깔끔하게 무슨 플라스틱 제품처럼 그래서 좀 읽어보니까 이런 플라스틱 계열의 도료 같은 걸로 코팅을 했더라고요. 아예 그냥 한 방에 통으로.
예쁘겠다.
엄청 예쁘. 제 눈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예뻐 보였어요.
매지가 없다는 거잖아요.
매지가 아예 없어요. 그냥 한 번에 지붕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밑으로 벽까지 쫙 내려오는데
처음 설명 강수님 처음 설명 시작할 때는 나는 속으로 칼라 강판 아닐까 이 생각을 딱 하고
아니에요.
있다가 그러니까 이미지만 설명했을 때 칼라 강판 아닐까 생각했다가 칼라 강판도 사실 이렇게 매지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패널 폭이 있으니까 이쁘겠다.
굉장히 예뻐. 색깔도 진한 남색으로 저희가 좋아하는 지붕과 벽면이
통일성 지가 않은. 되게 다양한 재료가 있네요. 우리도 좀 많이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다양한 재료들.
그렇죠.
주로 가벼운 재료에 대해서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때 얘기했던 무거운 재료들은
무거운 재료는 워낙 오래전부터 많이 썼던 것들이고
특이한 재료들이 네. 많이 없어서 그렇죠.
네, 그냥 특이한 재료라기보다는 이제 뭐 부착 방법이라든지 쌓기 방법을 그렇죠. 통해서 뭔가 디자인의 시도를 하는 것들이 요즘에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재료 자체에서는 뭔가
그때 얘기했던 재료들의 뭐 물성이나 시공 방법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다음에 언젠가 얘기를 하도록 하고.
저는 엊그저께 이태원을 나갔다가 되게 특이한 걸 봤어요. 그러니까 어느 상가에 그러니까 외장 인테리어? 뭐라 그러죠? 익스테리어라 그러나요? 그런 것 같은데 문짝을 쫙 다 붙여놨어요. 벽면에다가. 그리고 안쪽에 그러니까 유리 안쪽에는 나무 문짝으로 다 해놨고 바깥쪽에는 철문을 위로 쫙 싸서 외장을 빼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안 쓰는 철문들 갖다가 다 해놨는데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뭐 밀리미터, 밀리그램 그 건물 같은데 예전 건물을 그냥 그대로 쓴 거예요. 뭐 다시 뭐 치장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뜯어낸 흔적이 그냥 그대로 남아있고 그냥 거기에 깔끔하게 하얀색 바탕에 검정색 글씨로 그 상표가 딱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또 괜찮은 거죠.
그런 것들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건축가들이 또 그 건물을 어떻게 리모델링하거나 옛날 건물들을 할 때 그런 것들을 많이 남겨요. 옛날에 갖고 있던 흔적들, 벽들
안쪽 것들. 들어가도 안쪽에 내장재 다 뜯어내고 그냥 시멘트 그렇죠. 있는 상태 그대로.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건축주들이 사랑하는 어떤 구조체 구조미라든가 아니면 옛날 재료의 어떤 요즘 볼 수 없는 재료의 어떤 분위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능한 한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고
물론 건축주가 싫어하면 못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은 좀 하는 편인 것 그렇겠죠. 같아요. 건축가들은. 그쵸. 그냥 없애지 말고 좀 이렇게 이렇게 남기면 어떨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건물의 흔적이거든요. 그래서
건물의 역사 같은 거니까. 네. 재료 이야기가 거기까지 갔네요. 리모델링 하는 데까지 갔네요. 가장 최근의 이야기까지 어쨌든 우린 다 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네, 뭐... 들으시는 분들이 어떠셨을지.
사실 진짜 이번 네. 방송은 기획하면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저희가 이거를 어쨌든 저희가 알려드린 내용 중에서 저희 나름대로 좀 이 부분 좀 더 얘기했어야 되는데 못했다라고 했던 부분도 있었고 이거는 조금 수정해서 알려드려야겠다 하는 부분이 계속 마음속에 좀 남아있어서 어쨌든 이 방송을 준비를 했는데 좀 재미없게 들렸을까봐 걱정이
괜찮아 우리 내가 들어보고 재미없을 것 같으면 사담을 다 늦게 그래서 아예 그냥 건축 예능으로 만들어버릴게 그럼 일단 집박 소식 하고 돌아와서 우리 마무리 인사하죠 네 집구석의 집박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져오셨나요? 강 소장님
네, 전시회를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그 바우하우스의 무대 실험 인간 공간 기계전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꽤 오랫동안 하는 것 같아요. 11월 12일부터 했는데 작년 올해 2월 22일까지예요. 그 2월 달까지 하니까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바우하우스가 사실은 건축 쪽에서는 이게 좀 중요한 그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건축 관련된 전시는 몇 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하는 것은 그 무대 실험 관련된 무대에 관련된 그런 내용을 주로 전시를 하는 것 같고 그 원래 노르웨이 헨이 온스타드 아트 센터를 거쳐서 서울관에 선보이는 전시인데. 바우하우스가 1919년에 설립이 됐거든요. 1933년 폐교될 때까지 행해졌던 다양한 무대 실험 예술과 퍼포먼스 자료를 이번에 전시회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지금 한국 작가로 뭐 김영나, 백남주, 안상수, 파주 타이포그라피 학교, 뭐 오재호 조소희 뭐 이런 한국 작가들도 같이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작품으로 만들어서 전시를 한다고 하니까 건축 관련된 내용도 좀 있는 것 같고 그거를 아우르는 다른 어떤 내용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제가 가보진 않았는데 조금 찾아보니까 블로그나 뭐 카페나 이런 데 나와 있는 내용들에서는 전시 내용이 되게 이렇게 재밌고 좋았다라는 좀 평이 좀 있어서
예. 전 진짜 가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저도 가보고 싶어요.
바우하우스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겠죠. 다양한 분야의 실험을 많이 했던 어떤 학교니까. 바우하우스가 어떻게 보면 모더니즘 초기 작가들의 어떤 산실? 네, 그런 곳이었잖아요.
네, 어쨌든 네. 모더니즘 이런 거 나올 때 기술과 예술을 그쵸. 종합해서 다 아우르는 종합 예술인을 어떤 양성하려는 건축 중심으로 그거를 좀 그쵸.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뭐 네. 건축 관련돼서 조금 얘기를 하자면 이제 이때 바우하우스 한참 이제 그런 활동을 많이 하다 이제 나치 정권 들어서면서 폐교하게 되고 문을 닫게 되는데 그때 그 바우하우스에서 있었던 교수진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거 다 미국으로
그쵸.
예 가면서 뭐 하버드, 일리노 이런 데서 건축 확장을 하면서 바우하우스의 어떤 그런 전통이나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더 펼치게 되고 그 미스 반데르나 이런 사람들은 시카고에서 이제 일리노이 대학의 학장이 되면서 시카고 학파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도 만들어내면서 큰 어떤 건축계에서는
미국 건축계가 급속도로 성장한 계기가 됐죠.
세계대전 때문이죠. 세계대전 때문에 득본 나라가 미국이잖아. 그런 거고. 사실 우리는 건축하면서 학교에서 막 이렇게 건축이나 예술 역사 이런 거 배울 때 많이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래서 딱 이름 보면 떠오르는 사진이나 작품이 하나씩은 있을 만큼 유명한 사람들이거든요. 가서 보면 지금과 좀 다른 느낌의 그러면서도 뭔가 굉장히 깔끔하고 모던한 어떤 흐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때 이 모더니즘이 아직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죠.
그럼요. 아직 뭐 그렇죠. 이 이후에 그보다 더 강력한 어떤 그렇죠. 사조라는 게 나오지는 않았었던 것 같으니까. 네. 전시 꼭 가봐요, 우리.
네. 네. 소개만 네. 하고. 맨날.
그러니까. 이 전시.
아, 저는 메스전은 갔다 왔습니다.
아, 그래요? 전시 사진도 좀 올려주세요. 에이, 기사나 이런 것들 네. 좀 올려주시고. 네, 다음 집박 소식.
네, 다음은 책 소개인데요. 이번엔 뭐 건축하고는 좀 관련이 없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2014년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아주 큰 사건인 세월호 참사에 관련된 책이 나왔어요. 제목은 이제 금요일엔 돌아오렴이라는 책인데요. 창비에서 출판됐고요. 이게 4.16 세월호 참사 기록위원회 작가 기록단이라는 분들이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12월까지 단원고 희생학생 유가족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인터뷰를 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이 접하지 못했던 이야기들도 많이 담겨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힘없는 개인, 국가에 대비해서 힘없는 개인의 그 무력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작가들에 의해서 재구성이 되어서 잘 드러나 있다고 하니까 뭐 그 당시의 사건들도 가족들의 시각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들은 그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들을 기리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이런 활동에 기부가 된다고 하니까 뭐 타서 읽어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긴 하지만
아니 저는 그 생각은 들더라고요. 아 읽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전 못 읽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사기는 해야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은 들었고 그리고 보니까 페이스북이랑 그런 데서 이 금요일엔 돌아오렴에 관련된 바탕화면 이런 것들도 배포를 하고 있더라고요. 바탕화면이나 페이스북 그 메인 자기들 메인 화면 같은 것들을 그 이미지로 바꿔서 홍보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본 적이 있고 그런데 아 정말 읽지는 못할 것 같아.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그 굉장히 안타까운 그 사건을 기록한다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의의가 있는 책이니까요.
우리나라는 자꾸 이런 걸 잊어버리라 그래. 살기 바쁜데 뭘 언제까지 그러고 있겠느냐 뭐 이런 분위기가 막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억하지 않으면 안 바뀌잖아요.
우리라도 기억을 하면 되죠. 한 사람 한 사람씩. 뭔가 저는 이 제목만 들어도
제목이 울컥하니까
마음이 울컥해서 저도 책을 못 읽고 것 같아요. 지금 생각에.
근데 사기는 해야겠다.
사기는 할 건데 마음이 좀
약간 예전에 그 책은 사고 읽었는데 그 상용차 그 관련 책이 있었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보면 알 텐데 회전 의자인가 하여튼 그 의자 그림 딱 그려져 있는 책이 있었어요. 그 희생자들 가족 이야기랑 뭐 이런 거였는데
그 책은 공채영 씨가 쓴 쌍용 자동차 이야기 의자놀이입니다.
그 책도 사고 읽는 데까지 한참 걸리고 그러니까 처음 펼쳐보는 데까지 너무너무 오래 걸리고 읽는 동안도 되게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읽으면서 마음 힘들다고 해도 뭐 그 사람들만 하겠어요.
그럼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뭐 다큐도 제작하는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소식이 있으면 뭐 저희도 좀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다이빙벨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쵸? 그거는 뭐 상영이 거의 막혔다고 봐야죠.
그래도 많이 하고 많이 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막아도 기억하려고 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으면 세상은 좀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책의 소개를 여기서 할 생각을 했다는 것에 좀 놀랐고
집박 소식이니까요.
이 소장님의 책 소개 잘 들었습니다. 예, 여기서 그러면 이번 주 집박 소식 마무리하고요. 다시 인사하러 돌아올게요. 네, 집박 소식까지 듣고 돌아왔습니다. 저희 그 어찌 보면은 되게 길고 어찌 보면은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을 방송을 해왔는데 그래도 한번 정리해보니까 왠지 그동안 엄청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더 재밌게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방송을 한 것 같은데요.
네.
처음으로 시도해본 방송이죠. 총정리 겸 옴부즈맨 겸 AS 방송?
중간중간에 네. 한 번씩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아, 네. 그쵸.
너무 길어지면은, 앞에 있는 내용을 다시 되새기기가 좀 힘드니까.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되새기니까,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중간에 또 저희가 그냥 막 이야기하다가 잘못 이야기한 내용들도 있고 그런 건 사실 이제 효과음이나 이런 걸로 수정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리고 들으시는 분들도 이게 교육방송 차원에서 좀 쉬어가는 시간을.
교육방송도 한 번씩 총정리 하잖아.
아, 그러면 다음은 중간고사인가요?
다음 방송도 저희가 아마 좀 다른 내용으로 특집 방송을 준비하고 있죠. 네, 다음 방송도 아마 재밌을 거라. 다음 방송은 진짜 재밌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전 좀 기대하고 있거든요. 나만 기대하는 거 아니야? 아무도 안 기대. 아니,
너무 재미에 집착하는 것 같아서
전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나도 전
초심
초심이에요.
뭐였어? 초심 뭐였어?
초심 교육방송이 초심이죠.
아, 그랬어?
저는 숟가락 먹기가 초심이죠.
강수장님 웃음이 초심인데? 그러니까. 마이크에 대고 웃어요. 왜 웃음을 참고 있어? 다들 그러면 이번 방송은 그렇게 이렇게 지나가도 괜찮겠죠? 우리 올리는데 문제는 없겠지?
항상 방송 말미에 방송 끝날 때 되면 장소장님이 괜찮겠죠? 괜찮겠죠?
내가 걱정이 돼.
충분히 잘했는데.
아, 진짜?
그냥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아니, 이미 했는데 어쩔 거예요?
되게 오랜만에 되게 소울 있는 마무리 멘트였어.
장소장님은 걱정 담당. 걱정인형.
걱정 담당. 내가 걱정을 대신해주는 걱정인형이어서 다들 편안히 방송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초긍정 담당하겠습니다.
전 숟가락 담당.
나 뭐해?
크리즘 담당.
크리즘 유머.
힘없음 담당.
복식호흡 한다면서요. 아자 한 번만 더 해주면 안 돼요?
아까 거 쓰세요.
되게 비싸게 주네.
민망해서.
아무튼 저희들 이렇게 저희끼리만 재밌어 하지 않고 여러분에게도 이 즐거움을 좀 전달해 줄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조금 더 가까이에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 하실지 다들 아실 것 같은데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메일도 좀 보내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답도 해드릴게요. 그리고 페이스북 페이지에서도 저희 또 다양한 자료들 꾸준히 올려드릴 테니까 저희랑 함께해요. 2월은 또 명절 보내고 나면 후딱 지나가버리는 그런 달이잖아요. 2월은 뭔가 항상 되게 금방 사라져버리는 것 같아요.
짧아서 그래요. 짧아서. 28일밖에 없어서.
올해도 28일까지인가요?
올해 윤년이라는 소리는 못 들었는데.
아무튼 저희 계속 열심히 쉬지 않고 여러분들 찾아올 테니까요. 저희 많이 사랑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말이 오는 소리 실전 건축 팟캐스트 본격 건축 질의응답 팟캐스트 직구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팟빵과 페이스북에서 직구석을 검색해 주세요. 저희들이 있습니다.
시작합시다. 직구석이에요.
하이톤으로?
하이톤으로. 좀 하이톤으로 해야 돼. 이거 직구석이에요.
내 혼자 할까?
좋아요.
직구석이에요.
그래, 그거를 하나 우리가 따라할까?
그냥 해.
너를 기다려 내가 보고 싶어 교문에 너를 사랑해 목소리 듣고 싶어 가슴에 매달린 노란 리본 푸른 하늘도 초록나무도 활짝 핀 꽃도 장식품 같아 너의 웃음이 너의 체온이 그립고 그립다 오랜 일봉 초록 나무도 활짝 핀 꽃도 장식품 같아 너의 웃음이 너의 체온이 그립고 그립다 노란이
집구석은 젊은 건축가 집단 에더스가 만듭니다.